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군이 9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섬 최남단 핑둥현에서는 이날 38대의 야포가 해안에 전개돼 총 114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당초 타이완군의 이번 실사격 훈련 계획은 지난달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따른 대응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섬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타이완 육군 8군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계속해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군은 11일에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타이완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제인 하이마스에 탑재되는 정밀 미사일과 러시아의 항공기와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됩니다.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은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격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남부와 기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한 지난 2월 1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규모는 약 9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50여 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핵심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플로리다주의 자택에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며 이들이 금고도 부숴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자신의 마라라고 자택이 많은 수의 FBI 요원들에 의해 점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어두운 시간이며 이전까지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FBI의 수색은 백악관 공식 문서들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처리와 관련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익명의 법 집행 관리의 말을 인용해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전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이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정찰 관측용 위성을 탑재한 러시아의 로켓이 9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은 모스크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개발한 이란의 하이암 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됐습니다. 이란 항공우주청은 성명에서 위성이 목표 궤도에 올랐고 첫 원격 측정 자료를 성공적으로 수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 위성이 고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고 환경 감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경 부문에서의 생산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수자원 측정과 자연재해 관리, 산림 파괴 대처와 국경 감시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민간과 군사 우주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위성 발사 기술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9일 폭우로 인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주택과 상가 등 741채가 침수됐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강원, 경기 등에서 328세대 모두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신림동을 찾아서 침수 사망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북한에도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농작물과 사회 기반 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9일 황해도 남부와 강원도 남부, 개성에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새벽 BU의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출범한 지 석 달이 된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화폐의 세탁을 도운 믹서 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제안한 이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파견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남남부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더대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출범한 지 석 달이 된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강대강 국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경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 정부와 현재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 관련국들과의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7일 대외용 매체 통일신보를 통해 10여 년 전 휴지 조각이 된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천을 적당히 손질했다며 공개적으로 담대한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비핵개방 3천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담대한 계획과 유사합니다. 9일엔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가 최근 한국 통일부가 발표한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공화국을 주적으로 여기며 맞서려는 윤석열 역적 패당의 흉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같은 날 한국 외교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밝힌 외교 정책에 대해 친미, 친일 일변도의 4대 외교, 굴종 외교, 나아가서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전쟁 외교라고 헐뜯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동안 추이를 지켜보던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일을 기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대남 비난에 나선 게 변곡점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과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북한 나름대로의 평가와 전망을 이미 이제 갖게 된 거고 한국 역시도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연설이라든가 봤을 때 강대강 반응하면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도 이제 사실상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향후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일종의 견적을 어느 정도 갖게 됐고 그 내용은 어쨌든 이제 강대강으로 서로 비방을 하는 국면으로 돌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담대한 계획에 대해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 보유를 체제 안전이나 경제 지원과 맞바꿀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에서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의 선 비핵화와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1차적 관심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미 줄다리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남북관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남관계에서 한 발이라도 밀릴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을 대담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면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 응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도권을 갖고 한국으로 하여금 거기에 따라오도록 하는 형태로 역제안과 요구를 해갈 가능성이 있죠.
북한의 한국 무시 전략은 최근 아세안 외교 무대에서도 드러났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프놈펜에서 열린 ARF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 겸 주 인도네시아 대사와 조우했습니다. 박 장관은 안 대사에게 최선희 외무상이 새로 취임했는데 축하 인사를 전해달라 최무상과 만나길 기대한다며 조건 없는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안 대사는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취지로 대응했고 이후 안 대사는 한국 취재진과 마주친 자리에서 박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취재진이 함께 찍힌 사진을 제시하자 아무 말도 안 했고 만날 생각도 없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는 지난달 22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3조 언급이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권영세 장관에게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규정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설지 여부엔 한국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처한 상황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미중 미러 갈등 심화에 따른 진영 구도 속에서 미한 글로벌 동맹 강화 흐름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러와의 밀착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수준으로 판단은 자기들이 중국, 러시아의 그런 입장에 딱 부합해서 행동하듯이 대한민국도 미국의 입장에 부합해서 행동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대화 협력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 라고 이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북한의 대남 전략이 무시 전략을 넘어 모종의 도발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깨는 등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한 고리로 여기는 한국을 압박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점이 확인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국군의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한미가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의 도발,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특정 시설의 폭파나 폐기나 아니면은 NL이나 MDL에서 원점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목함질의 도발 같은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조선임 연구위원은 도발 시기와 관련해선 미한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인 다음 달이 유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화폐의 세탁을 도운 믹서 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북한 관련 믹서 업체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8일 가상화폐 돈 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4일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 해킹 사건으로 탈취된 가상화폐 중 9,600만 달러, 또 지난 2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노마드가 탈취당한 가상화폐 중 최소 780만 달러의 세탁에도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공개적인 확약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이 자금 세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행태가 상습적이었고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넬슨 차관은 그러면서 재무부는 범죄자와 그들의 조력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믹서에 대해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재무부는 범죄자들을 돕는 가상화폐 믹서는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토네이도 캐시의 모든 자산은 차단되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보고돼야 합니다. 또 토네이도 캐시 측과 관련된 모든 거래도 해외자산통제국에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금지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무부 제재를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번 조치가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 중 하나로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6억 달러 이상의 일부를 세탁하는 데 관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 해커들이 2019년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그룹과 APT38과 연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범죄자와 그들의 조력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믹서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범죄자와 범죄활동 조력자를 폭로하고 방해하며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을 상대로 관련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 관련 믹서 업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5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블렌더를 믹서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블렌더는 라자루스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가상화폐 6억 2천만 달러 중 일부를 세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제안한 이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파견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러한 고용을 부추기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8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공격인 소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시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어떠한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시크 인민공화국 간 협력관계 수립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친러시아 공화국에서 활동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해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의들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자국 내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국적자들을 송환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8일 VOA에 전문가 패널은 북한과 도네츠크, 루한시크 대표들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주목했다며 이것은 대체로 정치적 문제이며 전문가 패널의 임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그러나 도네츠크와 루한시크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밝힌 것은 실망스럽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명백하게 이러한 고용을 부추기는 것 또한 실망스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을 한 마체고라 대사와 다른 고위 러시아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동의한 결의에 관련 조항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전문가 패널은 도네츠크나 루한시크에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보도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의도에 대한 것이며 보도된 공식 발언들은 주로 도발을 하기 위한 의도라는 점도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현재 북한의 국경 봉쇄는 이들 지역으로 가는 건설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문가 패널은 앞서 비교적 많은 수의 북한 건설 노동자가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러한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막는 데 있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유엔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해외 노동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조력자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8일 타스 통신에 내가 알기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시크 인민공화국 대사관 동료들은 이미 훌륭한 사업적 관계를 형성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와 삼자 간 협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모스크바의 지침을 받아 우리도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유할 경험과 지식이 있고 그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돈바스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보내는 일을 조직하는 것은 북한과 도네츠크, 루한시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마체고라 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북한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시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북한과 시리아만 두 곳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 러시아 주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대사관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실무회담을 열고 공업과 농업, 건설 등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전폭적인 지원 인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원자폭탄 전몰자 77주년 위령식 평화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반도 상황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글로벌 도전의 많은 측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covered many aspects of the serious global challenges we face today.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8일 도쿄 소재 일본 기자 클럽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가 맡은 임무는 핵 군축과 비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임무는 현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와도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에 이어 몽골과 한국 순방 계획을 밝히며 몽골은 북한과 한국 상황과 관련해 유엔의 중요한 대화 상대국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will be going to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이란 핵 합의의 성공과 함께 주요 목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소통 채널 재개와 강화를 거듭해서 주창하고 환영해왔다며 당사국들이 대화를 재개하고 앞선 합의들을 발판으로 삼을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repeatedly advocated for and welcomed the reopening and strengthening of communication channels to reduce tensions.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이 문제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역사적 부당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The UN human rights body has been very clear in expressing our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해 유엔은 특히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식량과 의약품 지원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북 인도지원 관련 방북 비자가 유엔 직원들에게 발급되지 않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도 북한에 접근할 수 없어 우리는 매우 절실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 지원을 제공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의 인도 지원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기부자들은 유엔의 이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식량 불안정과 복원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은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 3국 외교장관들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지난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3차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 성명을 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우려스러운 사태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영내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또 이번 외교장관 회의가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외교장관들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들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55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최근 1년의 도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5일 공개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모든 관련국 간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우선순위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두 번째 주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부터 시작된 주제별 토의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한편 제재 이행 등 국제사회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8일 속개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에 앤 캠파인넨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부대사는 이날 NPT 평가회의 제2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ctivities of the DPRK continue to pose a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캠파인넨 부대사는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은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계속해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그런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파인넨 부대사는 이어 유럽연합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적 안전기준 협정에 복귀하며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는 8일부터 본격적인 주제별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평가 회의에 세 개의 분과 위원회 중 제1위원회는 핵 군축, 제2위원회는 안전 조치 협정과 비핵 지대, 제3위원회는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합니다. 이날 제2위원회에서는 EU 외에도 여러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벨기에 외무부의 군축 비확산 국장은 북한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It is our duty to respond resolutely.
특히 모든 국가들이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북한 정권이 행동 변화를 강제하는 데 필요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너무 자주 약한 고리를 악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오스트리아 대표부의 데니엘 로슬린 1등 서기관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보도를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deeply concerned about reports of preparations for a new nuclear test, which would further escalate tensions in the region. While North Korea needs to cease this activity immediately,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 또한 임무를 이행하고 스스로 통과시킨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감스럽다고 오스트리아 측은 덧붙였습니다. 아일랜드도 북한의 핵 활동을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대표로 발언한 오자와 도시로 외무상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NPT가 북한에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fore, the conference should send the following message to North Korea in a clear, decisive, and robust manner. First, to reaffirm a strong commitment to the goal of achieving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다른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목표를 향한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NPT 평가회의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NPT와 IAEA 포괄적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자와 특별보호자관은 이어 일본은 북한 관련 우려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합동 훈련이 이번 주 진행됩니다. 훈련 주관국인 미국은 이번 훈련이 참여국들의 확산 방지 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8일에서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훈련인 포춘 가든 22를 주관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포춘가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례 훈련의 일환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21개국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에서부터 저지작전, 압류, 처분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차단 조치의 모든 범위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설명회를 비롯해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 대응 주제 관련 전문가 정보 교환, 대량 살상 무기 차단 역량 입증을 위한 실시간 훈련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PSI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례 훈련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 6개국이 순차적으로 훈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포춘가드 훈련이 영내 WMD 확산 방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역량을 구축하며 PSI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의 일환으로 확산 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파트너 국가들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PSI의 비참여 국가들도 이를 지지하고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방지 구상 PSI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단체의 무기 확산과 불법 무기 거래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미국의 주도 아래 창설된 국제협력체입니다. 2003년 출범 당시에는 11개 나라만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107개 나라가 PSI 차단 원칙을 지지하며 WMD 확산 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일본과 영내 안보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본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격 능력을 포함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지난 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반격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특히 북한은 매우 높은 빈도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고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일본과 그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인식에 따라 미사일 요격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른바 선제 타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새 안보 전략을 수립하면서 헌법과 국제법 내에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철저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수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인근에 개발 배치돼 있고 한 번 발사되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일본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극초음속 활공무기, 불규칙한 궤적을 비행하는 미사일 등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2022 방위백서에서 일본 자위대가 위기 상황에서 반격 능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반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정책을 다룬 장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미사일 기술에 대한 대응이란 항목 아래 일본 주변의 극초음속 활공무기와 변칙궤도 미사일을 거론하며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시 다른 수단이 없는 한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이는 선제 공격과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정포 등 최소 31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지난달 27일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열린 주한미 특전사령부 주관 훈련 중 실사격 근접 항공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주한미 특전사령부는 8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훈련은 한국 방위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실질적 훈련에 대한 공유된 헌신을 예증한다며 관련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실사격 근접 항공 지원이란 지상군과 공군이 밀접하게 연계하는 항공 화력 지원으로 헬리콥터나 전투기 등의 항공기를 이용해 공습을 해서 지상군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는 미공군 제51항공단 25 전투비행대대 소속 A-10 썬더볼트가 근접 공중 지원에 나섰습니다. 탱크 킬러라 불리는 A-10 썬더볼트는 현재 주한미군에서 운용하는 기체로 적군 지역에 침투해 주요 장비나 시설 등을 파괴하고 아군의 공격기를 호위하거나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베트남 전쟁에 미군과 함께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의 참전 용사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이 한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조시고 티메르 하원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많은 희생을 했다며 이들이 베트남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 얻어낸 보호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티메르 하원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의 빌 파스크렐 하원 의원과 함께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지역 한인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참전한 용사들은 미 보훈부의 의료 서비스에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의 참전 용사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티메르 의원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자유시장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가장 가깝고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전에서 30만 명 이상의 한국군들이 미군과 함께 싸웠고 한국군은 미군 다음으로 남베트남을 방어하는 해외군인 중 두 번째로 큰 부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티메르 의원은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계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만성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전 용사들은 현재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도 매우 제한된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용맹을 택하는 벨러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하원의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상원의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안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인 미국 시민권자에게 보훈부가 제공하는 병원 가정의료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에서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별도의 법안으로도 하원에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훈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은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끈 아시아 순방 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방문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는 올해 말쯤 북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올해 말쯤 북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국제해사기구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해사 업무 선진화와 해상사고 예방조치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한 입장과 대응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이며 여러 IMO 조약의 당사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말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체계에 따라 IMO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IMO의 중요한 역할은 해운 산업을 위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보편적으로 이행되고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송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혜택은 모든 회원국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때에만 완전히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의 의무 이행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은 해당 국제법에서 비롯된 국기, 항구 또는 연안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1차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회원국들이 관련 조약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전반적 성과 개선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그동안 국제해사기구 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통보 미이행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당시 이사회가 북한이 국제해상항로 위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사안전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월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 회람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 회람문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 세계 항행 경보 서비스에 명시된 대로 항행 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해상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해상위기관리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수역 선정과 선원들의 교육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회원국으로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국제해사기구에 공식 통보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1한인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는 북송 제1한인들이 거짓말에 속아 북한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베스트셀러인 이 작품을 통해 북송 제1한인의 아픔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편 소설 파친코의 번역 개정판 출간 기념회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는 8일 북한과 일본의 제1한인 북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소설 속 주인공을 예로 들어 답했습니다.
Kim Jong-ho is a very good person and he is a patriot and he believes that going back to North Korea would be a patriotic act and therefore he does.
소설 속의 김창호라는 인물은 아주 착하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인데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애국이라 생각해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창호의 이야기를 소설에 넣은 것은 자신이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수많은 북송 제일 한인들의 사연을 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were lied to and tricked and misled. They were often sent information that was incorrect, promising them apartments.
이 작가는 그들이 거짓말, 속임수, 의도적인 호도에 넘어갔고 북한으로 가면 세탁기 딸린 아파트에서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약속을 믿고 북한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설에서 김창호의 가족은 북송 후 주인공 가족에게 편지 몇 통을 보낸 이후 소식이 끊긴 것으로 나옵니다. 제1한인 북송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과 일본 정부가 국제 적십자에 주관하에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족이나 한반도 출신 이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업입니다. 일본에서 차별을 받던 제1조선인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란 선전에 총 93,340명이 북한 행배에 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극심한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어렵게 살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으로 간 제1한인들이 겪은 차별과 최근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향후 작품에서 다뤄볼 의향이 있냐는 VOA의 질문에는 한반도가 둘로 갈라져 서로를 겨누고 있고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힘들고 가슴 아픈 주제라고 이 작가는 말했습니다.
It's a difficult question. It's a heartbreaking question because we have to confront the hatred that we have for each other.
그러면서 이 작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증오를 마주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내가 항상 가슴에 담고 있는 주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작가는 다음 작품으로 한국인에게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룬 장편 소설 아메리칸 학원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영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한 계획은 한국 정부 승인 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8일 VOA에 특별보고관의 8월 말 한국 방문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승인을 받으면 방한 계획을 세우는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1일 임기 시작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특별보고관으로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며 향후 몇 주 안에 포괄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지난달 28일 임명 뒤 기자들에게 살몬 보고관이 8월 중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첫 번째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 10월에 유엔총회에 각각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살몬 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 법학교수이며 이 대학의 민주주의 인권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겸 개인진정 실무그룹 위원,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남남부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0도, 낮 31도, 양덕 아침 17도, 낮 30도, 신의주 아침 18도, 낮 32도, 구성 아침 18도, 낮 3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 31도, 강계 아침 15도, 낮 30도, 희천 아침 16도, 낮 3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31도, 개성 아침 21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20도, 낮 31도, 신계 아침 20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1도, 낮 31도, 장전 아침 22도, 낮 29도, 평강 아침 18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9도, 낮 31도, 장진 아침 10도, 낮 26도, 청진 아침 18도, 낮 29도, 김책 아침 19도, 낮 2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9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9도, 낮 25도, 삼지연 아침 7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BU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군이 9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 상황을 가정한 실사극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섬 최남단 딩풍현에서는 이날 38대의 야포가 해안에 전개돼 총 114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당초 타이완군의 이번 실사격 훈련 계획은 지난달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따른 대응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섬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완 육군 8군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계속해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군은 11일에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타이완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8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제 하이마스에 탑재되는 정밀 미사일과 러시아의 항공기와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됩니다.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격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남부와 기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한 지난 2월 1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규모는 약 91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50여 개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핵심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8일 첫 번째 남아프리카 방문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토리아 대학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략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선택을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너무나도 자주 아프리카 국가는 다른 국가의 진보도구로 취급돼 왔다며 아프리카 국가는 강대국들의 경쟁에서 한쪽 편을 고를 것을 강요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프리카의 선택을 지시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의 국제질서 수호를 기대한다며 여기에는 모든 국가가 독립과 자주, 영토 보존성 등을 가질 권리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아프리카 4개국 방문 2주 뒤 이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플로리다주의 자택에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며 이들이 금고도 부숴서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자신의 마라라고 자택이 많은 수의 FBI 요원들에 의해 점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어두운 시간이며 이전까지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FBI의 수색은 백악관 공식 문서들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처리와 관련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과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익명의 법 집행관리의 말을 인용해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전 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비밀경호국이 이와 관련한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중부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9일 폭우로 인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주택과 상가 등 741채가 침수됐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강원, 경기 등에서 328세대 모두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책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신림동을 찾아서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북한에도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농작물과 사회 기반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9일 황해도 남부와 강원도 남부, 개성에 폭우 등의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8월 10일 VOA 새벽방송